어떤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석연치 않을 때 우리는 부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때로 가족들의 마음에는 당황과 불편함이 있지만 죽음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마치 영적인 부검을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라고 하지만 만일 이 지구상에 있는 현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일곱 교회를 제비뽑기로 뽑아서 조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일곱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나타난 모습들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4대 교회에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죽은 교회를 해부하여 부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우리 신학교 중에 대학원 과정의 신학교, 미국식 대학원 과정의 신학교를 세미나리라고 하는데 흔히 세미나리를 다니면서 복음과 진리에서 떠난 그러한 학교를 비판하듯 만든 단어는 만든 단어가 어떻게 부르냐면 세미나리가 아니라 세미터리다. 당신은 세미나리를 다니고 있습니까? 세미터리를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전한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죽어있는 그러한 기관,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여전히 있고 또 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가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해왔고 4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다섯 번째로 살펴보는 이 4대교회는 지도를 통해 또 위치를 확인해 보면 지난주 살펴본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아래로 내려오고 또 서모나에서 동쪽 내륙 쪽으로 8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강이 흐르는 지점에 이렇게 있죠. 비옥한 골짜기를 위치한 그러한 도시로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BC 1200년대 리디아 왕국의 도시로 시작해서 이제 주전 7세기, 6세기에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금이 풍부해서 주전 7세기에는 금과 은으로 합금하여 만든 주화도 만들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당시에 에베소 같은데 범람했던 이 아데미 신숭배가 있었지만 가장 큰 신전은 바로 이 4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두 배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체육관으로 알려진 짐네줌이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교육과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로는 매우 발달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러한 도시가 이제 주전 54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되고 또 그리스 로마의 알렉산더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나 이제 초토화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되었으나 끝내 이전에 영광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또 존경 또 질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위대하였다고 하는 도시가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적만 남아있죠. 저런 유적들을 보면 그 당시에 건축물들의 규모, 크기, 웅장함 또 그 당시에 경제력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공교롭게도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두 교회가 이 4대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인데 이 두 교회가 있었던 도시 모두가 지금은 저렇게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이 되었다는 것. 주님께서 가장 책망하신 두 교회가 있는 지역이 지금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있던 교회에 주님께서 영적인 부검을 행하신 후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다. 여기에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명성이 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주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4대 도시가 가졌던 명성처럼 교회도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죽어 있었다. 이 편지를 받아든 4대 교회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그 시점에서 4대 교회는 다른 여섯 교회가 볼 때 부러워하는 교회였음이 분명했을 겁니다. 다른 교회에 없는 시설이 있었을 것이고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의 시설물이 좋았으니 당연히 그 교회, 그 지역의 교회 시설도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설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사람도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발전하는, 앞서가는 그런 교회라는 이름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은 죽어있다라는 평가를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말씀 앞에서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원산 평양에서의 부흥에서 시작된 이 신앙이 한반도 전역에 퍼져서 한국 사회가 놀라운 경제성장을 하는 것과 함께 한국교회도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유례가 없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곳곳마다 예배당이 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여러 영역에서 앞선 교회라고 평가를 받지만 또 세계 교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사역도 많이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과연 그런가? 어쩌면 4대 교회처럼 주님이 보실 때는 죽어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위선적인 공동체가 되고 있다라는 그 평가는 주님 보시기에는 더욱더 중요한 평가일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온누리교회에도 귀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아, 우리 교회는 아니야 라고 제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평판을 들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좋다,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평판을 알아보려면 우리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소문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대중교통 이용 주일에 택시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어느 때는 이 택시 회사에 연락해서 예배 후에 택시가 많이 필요하니까 좀 많이 오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줄지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떡과 음료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택시를 그 주에 타고 오면서 물어봅니다.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성도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해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뭐 떡도 주고 음료도 주고. 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매주 해주십시오. 매주.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한번 택시 타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과연 그게 주님의 평가일까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역과 시스템을 갖추고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다툼과 분란이 없는 교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4대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다라는 이 평가를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다고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죽어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럴까라고 다른 여섯 교회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소아실갑교회가 공통적으로 처한 상황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큰 영향력 아래 있었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이 사대에도 있었습니다. 버가모에 제일 먼저 세워졌지만 사대에도 있었죠. 없을 리가 없죠.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다른 교회, 특히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것이 사대 교회는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핍박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대 교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른 교회에 나타난 이 핍박의 문제, 순교의 문제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거죠. 만일 순교할 각오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순교를 칭찬하셨을 겁니다. 버가모처럼, 서머나처럼. 만일 배교가 있었다면 배교를 책망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배교에 대한 책망도 없고 순교에 대한 칭찬도 없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은 어쩌면 이 핍박의 요소가 다른 지역과 달리 없었지 않을까. 그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통치자와 또 리더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치적인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핍박이 없는 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과연 진정 축복일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아무런 핍박이 없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서서히 죽어가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시대 전 세계 교회를 샘플링을 해서 4대 교회처럼 분류되는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어쩌면 핍박이 없는 지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교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4대 교회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신앙의 자유가 없는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 이슬람권, 공산, 사회 질서 속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지 않고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당도 갖추지 못하고 그러한 교회들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다른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외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의 기준에 의하면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두란노에서 작은 교회에 대한 초책자를 발간했는데 톰 레이너라는 미국의 교회학자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런 이름, 또 살아있는 교회를 또 해부하다 그런 책으로 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죽은 교회의 특징들을 한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조사해서 미국 교회들이죠. 그런데 이 죽은 교회의 특징들 열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 가지만 요약하면 첫째는 좋았던 어떤 과거에 집착해서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거죠. 미래지향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과거지향적입니다. 둘째는 내부지향적입니다. 항상 예산을 사용할 때나 결정할 때 내부지향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돌아오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외부로 지원하고 나누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에 관심이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지역이라도 도와주는 일, 그러한 일에는 제일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을 추구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순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교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표현과 정반대의 말씀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8절과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여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런데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은 죽어있다. 그러므로 이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든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아닌가요? 어쩌면 죽음이 우리 눈앞에 없다면 모든 철학가들은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받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꽃이라고 향기를 느끼죠. 그런데 과연 살아있는 것입니까? 며칠이 지나면 아무리 물을 주고 애를 쓰고 손으로 달래보아도 꽃은 시듭니다. 뿌리로부터 잘려진 꽃이기 때문이죠.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은 꽃입니다. 생활하고 말하지만 죽은 꽃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이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죽음이 끝이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원래 죽은 존재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이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로 표현합니다. 죽을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단절된 상태로서 우리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입니다. 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주님의 부활로 주어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진정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도 죽음 앞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까닭 우리도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어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어도 다시 사는 자로 살아있는 자입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때의 이 세상에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같으나 그리고 죽었으나 다시 사는 자입니까?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이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3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첫째로 살아있는 신앙, 이렇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은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 신앙이 깨어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죽음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음의 문화에, 죽음의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썩어질 것, 또 영원한 생명에 속하지 아니한 것들, 이러한 것을 휩쓸려가지 않은, 또 내 안에 죽어있는 것들을 날마다 발견하는 거죠. 옛사람에 속한 것, 죽음에 속한 것들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 다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신앙은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오늘 말씀에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완전함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은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건 온전함. 그게 뭘까요? 그것은 진정성이라는 거죠.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합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마치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러한 신앙. 허울 좋은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위선과 가식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우리 온누리교회 목회하시면서 그런 것을 심으려고 많이 노력하셨죠. 예를 들면 헌금 바구니도 돌리지 않는 것. 때로 그게 사람 눈에 그 의식해서 헌금할 마음도 없는데 헌금하는 척 손만 넣었다 뺄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헌금할 마음이 없는데 사람 보기에 그럴까봐 그것조차도 다 그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또 과거에 오랜 전통 있는 교회 보면 이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온누리께서 목회하다가 이제 담임으로 나간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해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그걸 바꾸고 싶은데 그걸 못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용기 있게 바꿔야 된다. 저도 미국에 목회 시작할 때 그 주보에 한 면이 다 헌금자 명단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 이거 주보에 이제 내는 것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재정국에서는 어떻게 피드백을 하는지, 그럼 헌금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안 내서 헌금이 줄 거면 줄어야 됩니다.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그분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주보에 헌금자 내는 것은 초기에는 일종의 헌금을 잘 받았습니다라고 수납을 확인하는 영수증과 같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그런 온라인 시스템,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부 현금에서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사고날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헌금이 교회에 잘 수납됐다는 일종의 영수증이었거든요. 성도수가 작고 그런 시스템이 안 됐을 때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성도들이 많으면 그 다 이름을 낼 수가 없는데 어느 때부터 그게 그 이름이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자기 이름만 보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 이름까지 살펴봐요. 누구는 헌금 냈나 안 냈나. 그러면 또 그 볼 거를 아니까 또 아, 내 이름을 누군가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라기보다는 사람 관계에서 내는 어떤 회비처럼 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자마자 또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항의하지 마세요. 서서히 바꿔가야 되는데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한 분들은 그걸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게 또 교회 안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슈가 이름 안 나오면 이제 헌금이 줄 거다. 그때 저는 젊어서 그런 용감하게 그렇게 해서 주는 거라면 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성 있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제가 선을 했더니 저도 마음이 염려가 되죠. 진짜 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헌금이 늡니다. 우리 연두리교회에서 있다가 담임 나가신 목사님도 최근에 며칠 전에 들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돼 똑같이 줄 거라고 염려했는데 천만에 더 훨씬 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더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훈련.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진정성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 이 진정성 있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만일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사대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면 봉사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것으로 간다면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이 됩니다. 셋째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은 순결입니다. 사대교회의 죽음은 바로 더러움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이세벨을 따르는 이들보다는 덜 공개적이었지만 은밀하게 숨어있는 더러움이 누룩처럼 조용히 퍼져갔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깨끗하고 그럴 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무덤. 겉은 의롭게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분명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라. 이전에 몰랐으면 기억하라는 말씀을 안 했겠죠. 기억해내고 깨우고 깨어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해보면 아는 말씀이고, 깨어나면 돌이킬 수 있고,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사대교회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들이 있다.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 계시록에 흰 색이 자주 등장하죠. 흰 돌, 흰 말, 흰 보좌. 희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며 또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더럽고 추한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더럽고 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순결한 것만, 거룩한 것만 남는다. 승리자가 된다. 이 흰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붉은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게 된 옷. 이것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어지는 흰 옷.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거하려면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이 옷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 생명책에 대한 언급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모세는 이 책에서 나를 지우실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죠.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죠.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적힌 책이 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실제 문자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교인 등록 명부가 생명책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교회에 내가 등록되어 있다, 이름이 교적이 있다, 그것이 생명. 중세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인 목록에 있으면 그것이 곧 생명체 기록된 거다. 잘못된 것이죠.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진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만,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 기독 동아리에서 후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양육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매우 심각한 얼굴로 나가와서 얘기했어요. 오늘 어제 저녁 꿈을 꿨는데 이 계시록의 생명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분명 많은 이름이 적혀있는데 순간 그 꿈속인데 이게 생명책이구나. 그래서 마침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책을 뒤져보는데 자신의 이름을 찾아봤겠죠. 자기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찾는 가운데 제 이름을 봤대요 또. 이재훈 선배의 이름은 있더라고. 그래서 제 대신 봐준 사람이 있어서 참 확신하게 되고 감사한데 문제는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땀이 나고 놀라서 아무리 찾아도 자기 이름이 없는데 마침 천사가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래서 펜을 꺼내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자기가 기록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야단을 맞는 중에 깬 거예요, 꿈에. 이 친구가 신앙이 변화되고 그 꿈의 체험을 통해서 야,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때의 그 충격, 그것을 경험하고 신앙이 또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목사가 돼서 다른 교회에 잘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꿈에서 이걸 꼭 봐야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린 양의 보혈에 피로 씻어진 흰옷을 입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고백이 있으면 기록이 된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사대교회처럼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있는 신앙이 아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다시 사는 존재, 흰옷 입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가 받았던 이 책망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원합니다. 진정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고 진정성 있고 순결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